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화음, 아주 아주 안에서 듣는데 뒤에서 음향만 듣는 때도 아주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조금 민망한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와 관계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언제 뭐 이런 본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학교 다닐 때 잘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젊었을 때 조사를 하시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셔서 입이 많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바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앉아서 있으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 10% 정도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당시에도 1,000명 가까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었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 교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흥해갔던 교회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가끔 그 교회 교인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듣느냐고. 10분 말씀을 하시면은 한 2, 3분, 20% 정도만 알아들어도 우리는 은혜가 된다고, 그분의 앞에만 서 계셔도. 이런 교회가 있었고요. 또 같은 지역인데 다른 교회는 사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분이 쓰신 추석책을 한 권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될 만큼 탁월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누구나 함부로 설 수 없는 매우 아주 까칠한,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도 물론 같은 지역에 한 2,000명 이상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마 엄청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이 교회도 가끔씩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후자에 드렸던 목사님 같으면 당장 일어나게 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까칠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목사님은 성품이 너무 온화하고 성자처럼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어눌한 입을 갖고 계시는데도 그 교인들은 그분을 목회자로 모시고 섬기고 자랑스럽게,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탁월한 능력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독재적인 카리스마가 강한 목회자 있습니다. 이쪽 교회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저쪽 교회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개 다 해당은 안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설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품만 좋은 분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성질 더럽다 하더라도, 더러운 게 아니죠. 설교 메시지가 그래도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두 개 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두 개 다 원하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런 교회가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후반이잖아요. 80년 막 들어가는 곳 사이였으니까. 왜 민망한 주제냐면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리액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고 포도원을, 감람원을,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가축을 기르고 살아가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가지고 가겠다고.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먼저 이렇게 열심으로 땀을 흘린 농부를 소용없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가축을 길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잔잔한 물가로 그래서 그 가축들을 살찌게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상한 전염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지금 5년 10년을 걸쳐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땅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유대 땅은 곧 불바다가 될 것이며 그 궁궐에 살고 있던 여자들은 수치를 당해서 다 노예처럼 끌려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예루살렘 도성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결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의 시작입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데와 바소리의 아들 그다려와 셀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리고 2절과 3절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아침 일찍이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옆에 교회에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일했던 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소년부 4, 5, 6학년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교사 선생님들과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11시 예배 본당에 그 교회에 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에 그런 입장에 더더구나 그때 제가 일했던 처음 전도사였던 그 교회의 소년부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교의 교수분들이 우연찮게 그런 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교수들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소년부 마치고 11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다른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해서 자원봉사자처럼. 그래서 중고등부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5시까지 그 교회에 머물다가 7시쯤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는 주일날 5번은 드렸고 교회는 3곳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아니 진짜 이유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아니 더 중요한 솔직한 이유는 설교를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그냥 들었는데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다른 지역,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다녔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때 당시에 모아둔, 물론 신학교 이후에도 모아둔 교회의 주부는 2,000장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가지 않았던 교회 주부도 모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적어놓은 설교 노트 메모가 아직까지 수십 권이 남아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죠. 옆에서 집사람이 뭐 하냐고, 저거 제발 버리라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가끔씩 그 노트를 그때쯤 기도원에서, 그때쯤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생각이 나서 찾아보면은 그때의 감동이나 그때의 어떤 가슴속에 남아있던 흔적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아주 많은 마음에 질문도 있었고 또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듣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 교회에 30년 이상이나 있느냐고 뭐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에 지금까지도 있느냐고. 아니 목사님 그 뭐 듣기도 지루하기 짝이 없을 텐데 그 설교를 소리만 빽빽 지르는데 그거 어떻게 그리 있느냐는 그런 의미의 말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합니다.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고관들,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 중에서 실세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왕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딱 짜집기를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은 그냥 놔두고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요 이야기만 따가지고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죽고 있고 백성들, 군사들은 예레미야의 그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기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예레미야의 설교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그는 매국노 아닙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그냥 두고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스바댜, 그다랴, 유갈, 그리고 바스홀이란 네 명의 사람들, 고관들 중에서 실세 중에서도 실세인 네 사람이 대표로 왕에게 고발한 듯이 상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들의 속셈은 이미 애굽 땅에 건너갈 준비조차 다 여차하면 망하면은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하고 있는 고관들, 신하들, 실세들입니다. 백성들이야 뭐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니면은 일말의 희망을 여전히 애굽에 걸고 있는 이 신하들, 왜 우리는 애굽에 있는데 망하느냐고, 아니 저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민족에게 우리가 왜 짓밟히느냐고, 우리가 항복하자고, 싸워봐야지 뭘 항복해, 결사항전해야지,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충성스러운 애국자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항복하자고 싸우면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불쾌했었고 못마땅했었고 결국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자, 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싫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선지자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네 명의 고관들 중에 한 사람인 그다랴, 그다랴의 아버지는 바스호리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싸워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적도 있는 사람, 그다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네 명의 1절에 나오는 네 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과 동시에 아들 이름이 나오죠. 금수저 같은 사람들 가족입니다. 특별한 신하들을, 그리고 그런 특별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집안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그 아들들조차도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있는가? 메시지가 나쁘면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 마음에 안 듣는 그 메신저까지 공격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네 사람, 이들은 유대인 관료들의 실세들이고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던 분, 식사 중에 식당에서,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다고, 언젠가 아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식사 중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요 그러면서 시작한 그의 비판이, 비난이 멈추질 않았다고. 교인들이요 하면서 장로 가요 그 모양이라, 아니 목사가 왜 그런 게 하느냐고. 그런 말을 식사 중에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식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숟가락을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다고. 하나님, 제가 뿌린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때 그 나이에 자기의 모습이었고, 말하는 투가, 말하는 내용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말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하나님이 자기를 꾸짖는 모습처럼 들려왔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메신지가,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셨던 어떤 분,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꽤 오랜 시간 머물다가 갔는데 한 번 전화 중에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자질처럼, 그런데 목사님 한 번쯤 알고 계시라고. 자신이 그 가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그분들이 네 분이 전화를 하는데 교인들하고, 지나가다가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들려서 하도 목소리가 커서 전화만 하면은 교인들 욕하더래, 험담하더래.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화만 하면. 그래서 이거 도대체, 근데 교회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픈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민망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듣는 말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그냥 전화로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가정 안에서 평생 교회만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목사 욕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아이들이 교인들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그 목사한테 제대로 인사라도 하겠어요? 목사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나쁜 놈 못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말할 텐데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네 사람은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듣고 자란 것이 보고 들은 것이 그거이고 그래서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메신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에게 말하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죽이라고. 왕은 그래. 꼭두각시 왕이었으니까. 눈치 보는 왕이었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이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던져주고 이 손에 받은 이 예레미야를 그들은 진창 속에 버루라고 말하는 그 진흙구덩이 속에 빠지고 맙니다. 구약에서는 이 진흙구덩이를 하데스라고 하죠. 스월이라고도 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깊은 웅덩이 바로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안 든다고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때에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성을 포위한 지 1년 반이나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진창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건기 우기로 나누어지는 지중해 지역에 비가 왔을 때는 그 물을 받아 넣는 진흙창으로 바닥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그러나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지죠. 진흙구덩이가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어 나올 수 없는 도저히 밖으로 구조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이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스스로가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다 죽이고 싶다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모두가 다 그 메신저가 보기 싫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를 쫓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새로운 반응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23절 24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만큼 겸손했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아니 헌신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목이 굳어졌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교만해지며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고, 거절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도 거절한다고.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because. 그래서 하나님이 the God has rejected you. 하나님도 당신을 거절한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왕이니까, 전쟁에 몇 번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럴만도 하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9절에는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왕국 내시 구세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냐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그분은 구스 땅에서 어떤 이유로 노예로 끌려왔는지, 팔려왔는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왕궁의 내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왕위를 찾아가서, 재판장에 앉아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들이 한 짓은 악한 짓입니다. 내시 처지에 실세인 신하들을 고발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고는 당장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왕의 실권자인 실세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이 한 일은 악한 짓입니다. 동시에 왕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어준 것도 악한 짓입니다. 왕에게도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 입장에서, 환관 입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목숨을 걸고 하는 입장입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교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니만 잘나서 뭐 잘 보여서 뭐 하려고, 아니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뭐 이런저런 오해받을 수도 있을 때 에벳멜렉의 입장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 남의 일입니다. 근데 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벳멜렉은 더더구나 그 나라는 원수의 나라, 만약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다면 적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빨리 망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왕궁이 무너져야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조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예레미야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자리에 있고, 아니 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시입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에벳멜렉을 살리기 위하여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목사 지가 잘난 게 뭐 있다고, 하나도 없으면서. 맞아요. 교인들이 중에는 얼마나 목사보다 더 잘난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믿음으로도 더 신실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귀하게, 때로는 소중하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옛날에 그렇게 느꼈는지 배웠는지 그렇게 여기잖아요. 먹을 거 하나라도 더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말이라도 하나 격려라도 하시는 분들, 마치 에벤멜렉 같은 분들 우리 교회에,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에벤멜렉이 얼마만큼 예레미야를 귀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11절 13절 계속합니다.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헌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시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헌 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재판장 자리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이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하라. 그래서 시위대 30명을 데리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지러 가던 중에 에벳멜렉은 왕궁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헌겁을 찾기 위해서, 안 입는 헌옷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헌옷을 주섬주섬 찾고 헌겁을 찾아서 밧줄로 만들기를 원했고 밧줄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따로 밧줄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힘이 약한,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밧줄을 잡을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생각하고 배려했던 에벤멜렉, 적당히 먹을 거 던져주면서 할 거 다 했다고, 적당히 몇 푼 던져주면서 나는 내 책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은 진심으로 그를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며 기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할까 봐, 팔에 힘이 없을까 봐, 밧줄을 잡다가 떨어질까 봐 겨드랑이에 헌겁을 끼게 해서 올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벤멜렉이. 누가요? 네시가. 그것도 이방인 사람이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졌던 이 에벤멜렉,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 저런 순간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뜻밖의 사람, 우연한 기회에 세워지는 사람들, 에벤멜렉이 포로로 끌려오고 내시가 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귀한 일꾼으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세워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날마다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불러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는 귀한 그때 지역에 수넴 여인의 집안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그를 보고 먹이를 뭐죠 식사를 제공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죠. 침실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따로.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 집안에 그 엘리사를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 수넴 여인은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부흥의 시간에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가끔씩 들을 때마다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꼭 목사한테 잘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부흥사들이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양복해 줄 사람 손 드세요. 심지어 찾아줄 사람. 이럴 때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도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제발 하지 말라고 끔찍하게 손을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가 믿음이 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이 어떤 영적인 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뭐죠? 졸업식 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들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되면은 교인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은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더 갚아야 되지만 짜장면 한 그릇 정도를 얻어먹지 못한다면은 안 된다고. 부담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좋은 관계로 소통하라는 이야기죠. 신뢰받으라는 이야기죠. 그거 그때 당시에 2,000원짜리 짜장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에벳멜렉,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쁜 이야기도 많이 전달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좋은 이야기도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성가대 뒷자리에 늘 성가 끝나면은 낙서하듯이 장난삼아 낙서하던 어떤 분, 유학생이었지만은 어느 날 퉁 하고 자기의 영혼을 들려오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찢어질 듯이 무거워지고 아파서 빨리 예배가 마쳤으면 좋겠다고. 그날따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친교실 따로 있었는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통곡을 했었던 그분, 그 아내가 마침 보스턴에 가 있어서 혼자 소리 내어서 울었었다는 분도, 또 어떤 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환상 속에서 열두 해를 앓았던 혈루증처럼 그 성전 가득히 임했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듯이 누군가가 볼까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을 두 팔로 자기 가슴을 안으면서,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몸속에 있었던 어떤 아픔이 치유되었던 경험을 했었던 분. 어떤 분은 예배 중에 몇백 명이 같이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듯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설교인 것처럼, 나만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LA까지 건너가서 비행기 안에서 적어놓은 카드를 보내준 사람, 한국에서 홈스테이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환자인데 어떻게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우연찮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는데, 우연히 뭐 에피소드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설교 중이었던가 보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불덩어리 하나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었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아들도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겠죠. 마오리 예배하는 중에, 설교하는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그는 태어나면서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불구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집중하면서 He listened at the Paul was speaking. Paul이, 그래서 바울은 즉시 설교를 멈추고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두 사람이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While Peter was speaking, 말씀을 하는 중에,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The Holy Spirit came on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누구? Who heard the message?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자리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새로운 현장이 고넬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이 사건 속에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내 사람의 신하가 와서 그를 죽이자고 할때 죽이라고. 에벳멜렉이 와가지고 그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를 살리라고. 우왕좌왕하는, 갈팡질팡하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지도 않는 이의 손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앞에서, 위신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조차 때로는 멸시하고,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순간에 앞에서도 사람들이 눈치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왕의 태도를 봐요. 그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신하들이 알면 안 되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무슨 작당하려고 그렇게 연약한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왕이여, 바빌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고, 궁중 안에는 모든 여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도성은 피바다가 될 것이고,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하죠. 그거는 안 된다고. 항복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포로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지 않겠느냐고.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순종해야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더 두렵다고. 이 사실이 예레미야 3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점핑해서 읽어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결론은 이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이 시드기야. 우리 설교 시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은, 어른들은 다 듣는 척합니다. 다. 그런데 듣고 나면 나중에 하나도 뭔 말을 했냐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고 몇 가지 일을 다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면 기억을 합니다. 뭔 말을 했니? 뭐 해? 애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가 어떻게 죽는 줄로 아시죠? 39장에 넘어가면은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대장한테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보고 가고 맙니다. 두 눈이 뽑히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던 그가 살 길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 쪽에서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어느 순간은 100가지를 포기하더라도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한 가지 마지막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그는 그 순간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치욕스럽게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노예처럼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대장, 그 장군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감옥에 시위대 뜰날에 있을 텐데 예레미야는 반드시 살려라, 보호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십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건져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지만은 그러나 에벳멜렉이야. 넌 에벳멜렉도 살려야 돼. 예레미야가 다시 에벳멜렉에게 찾아가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너는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에벳멜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요. 그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39장 11절 1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삼이라.
예레미야를 살려주죠. 지켜주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법이고 그 다음 3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고마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여러분 주변에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